누가복음 6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안식일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생겼던 내용을 보여줍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는데 꼭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네 가지의 복 있는 사람과 또 네 종류의 화를 당할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7절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간추려 요약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어서 아마도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46절 이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도 반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인데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끝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같은 표현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한 나머지 미리 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런 행동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여 제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시장했을 때 다윗 일행이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은 적도 있지 않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는 날인데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당에 산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도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가 안식일 규정에 금지된다 하여서 시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느냐고 그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런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 속에 분산되어 살기도 하고 또 전쟁에 패한 후에 여러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 고백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런 일로 삼았기 때문에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 준수하는 것의 드러나 보이는 굉장히 표현 누구나 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마치 율법 준수의 대명사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또는 여러 이방의 식민 지배를 받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온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신앙과 자기들의 갈 길을 잘 지키는 대표적인 일로 생각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전통이나 규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사람에게 짐을 무겁게 하고 또 사람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날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의 능력을 얻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날로 삼아서 이 안식일이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축복의 날이 되게 해야 된다는 이 근본 개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하는 모습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또 그런 모습에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내려 시비를 시도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를 바리새인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려 하고 뭔가 정죄하려 기본적으로 정죄하려 노력하고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감시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그들의 태도에 비해서 그 뒤에 20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로 된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살고 언어를 사용하지만 어떤 중심과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고 사람을 거칠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올무에 걸려들기 위해서 말하는 그것에 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가 생겨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루 종일 동안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죠.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 일상생활을 하면 하루에 약 2만 마디에서 3만 마디까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살면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말을 우리가 일생 동안 의식 없이 또는 의식적으로 말을 하고 살게 되지만 그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비난이 되는 말들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은혜를 나누는 말들로 우리의 언어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20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서로 대칭되는 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은혜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하고 오히려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는 웃는 자들에게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복이 있고 세상의 소유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낮은 마음의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하시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이하에서는 핵심적인 교훈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본의 아니게 해악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는 것도 없고 해치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아주 그 폐허하게 공정하고 깔끔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일들 이웃과 관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성실히 잘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남에게 공정하게 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더 한 성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나를 돕는 자에게 나도 돕는 것, 나에게 베푸는 자에게 나도 베푸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해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내가 도리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해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공정하게 사람 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비판받아나 받으나 우리는 오히려 축복하고 미워하나 오히려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원망할 때에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선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어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홀로 내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십자가요 책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한층 더 높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포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 해악을 끼친 자에게 대해서 용서하라는 말씀까지는 잘 실천할 수 있어도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해라 여기에 그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셔서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45절 말씀을 더 좀 생각해 보겠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있어야 마음에 축적된 것이 있어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 그렇고 악한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하고 더 선한 생각을 많이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더 많이 받는 은혜로운 중심, 은혜로운 생각들 가슴 속에 많이 축적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셔서 그 축적된 마음의 능력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오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들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더 좋은 것들이, 더 선한 것들이, 더 은혜로운 역사들이 많이 축적되는 그런 하루의 묵상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